목다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파기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올 한 해 동안 또 주님 달마다 또 주님 그렇게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가 설 터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목자로 또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서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의 찬송으로 오늘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주님 모시고 또 한 해에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주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보좌 앞에 함께 둘러앉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밤낮 기도하며 주님 참으로 이 귀하신 분들을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모시고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저희들이 준비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한 분 한 분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렇게 당신의 그 따뜻한 품 안으로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이 이끌려올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참으로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진정 참으로 인생의 삶의 해답이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모셔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들이 열려져 가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으로 주님 세우신 우리 두 분의 귀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세 분의 귀하신 식구님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사랑하는 예수님 참으로 우리 주님 자신이 뚜렷하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세우신 분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잠겨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진동치 아니할 우리 주님의 나라 안으로 다 옮겨 가실 수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성가대의 찬양과 또 많은 찬송의 순서와 또 기약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시간 속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가하시길 기뻐하신 우리 주님께서 한 순서 한 순서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그 귀한 뜻을 늘 이루시고자 마음써 가신 우리 주님 오늘 새벽에도 사랑하는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그 비밀한 말씀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먹여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몸된 교회도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도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보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가는 그 시간 속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 모시고 더 힘있는 일꾼들로 다 일어서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게 해주시옵시며 다가올 12월의 성회를 통해서도 주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을 섬기는 일꾼님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셔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고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예수님 이제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백용옥 집사님 독창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죄짓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을 모두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귀한 만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하시면서 이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 청장년들, 그리고 저 산골 외딴섬 큰 도시, 작은 도시, 홀로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영혼들이 담대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평안과 안정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귀하신 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예배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주님 해주시옵시사, 정말 주님의 합한 자로 주님 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누려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철회해버리고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게 도와주심 속에서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늘 먹으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주님, 우리 저 주님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함으로 안정되지 못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 가운데 주님 긍휼을 여겨 주셔서 저 산골짝 그리고 외딴섬 큰 도시, 작은 도시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주님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사. 정말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나라가 지킴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는 주님 이제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임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박원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신윤희 선교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그나마 남았던 낙엽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그렇게 푸르렀던 이파리가, 노랗게 빨갛게 물들였던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이파리가 떨어진 것이 나무를 위한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근거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이겠죠. 비단 다윗에게 뿐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의 경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으로 지나가시려고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때에도 구름떼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생각해서 앞서서 달려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 예수님이 다가섰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찌 내 이름을 아실까? 참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이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 보십시오.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착취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물어본 적도 없고 네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앞에 그는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참되게 살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있으면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가진 부요가 그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직책, 세무서장이 그의 행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건강이 그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참되게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저분을 따르면 참된 삶이 주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잠시 기다릴 때에도 주님이 나를 봐주셨으면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날 밤을 위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셔서 이 예배를 듣고 있고 참여하신 사랑하는 분들 마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듯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으로 다가오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으면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그 중심 속에서 주님은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가운데에 앉으셔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참 괴롭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미리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범죄한 여자를 그 성전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찌하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들은 재촉해서 또 물어봅니다. 선생은 어찌하렵니까? 정신은 선생은 좀 대답해 보시오. 재촉했습니다. 주님은 고개를 드시고 무리들을 보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차라. 그리고서는 다시 몸을 구부려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그 범죄한 현장에서 꼼짝없이 이제 잡혀 죽게 되는, 정말 이럴 때는 바둑이나 장기들 때 외통수라 가죠. 피할 길 없이 이제 지게 되는 형편이죠. 죽게 된 형편인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율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차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변호인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한 번의 변호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평생의 보호자로 서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다음 말씀에 해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참 죄악에 넘어지기 쉽고 세상은 참 교묘하고 악한 곳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또 우리 자신의 육적 이 더러운 자아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나의 빛이 되셔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내 삶의 뿌리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의미 있게 뻗어나갈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분들, 그 삭개오의 중심을 받아주신 예수님, 그 여인의 어려움을 막아주신 예수님, 한순간이 아니라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자 다가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그날에 잊지 못할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게 참 그 둘도 없는 귀한 분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참 소중한 분으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제가 느낀 것은 아, 내 삶이 참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정감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제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인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제 삶의 실상이 되어준 것은 오늘 새롭게 저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참 그 자신의 마음둘 곳을 찾는데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참 그런 것들에 자신의 마음둘 곳을 정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저의 삶을 또 저의 영혼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서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저희 집 앞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채만한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 저렇게 홀로 서 있는데 정말 참 안정감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나무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나무에게 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귀중한 것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설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배는 뒤집히고 맙니다. 이 혼란스럽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 둘 곳을 예수님으로 정하고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데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자신이 지금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정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할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그 물은 정말 마시고 싶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생명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예수님을 취해야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그러한 이 땅에서 나를 그토록 만나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참된 해답이 있고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것들이 예수님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이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이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분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카리나 합주가 있겠습니다. 합주 후에는 한단겸 집사님 중심으로 하는 남성 중창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오카리나 합주와 남성 중창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2020년을 맞이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꼭 기도해서 주님 나라로 인도하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이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 저희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앉아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고 애태우면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초청되어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인데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도 애굽 왕이 너무나도 강팍하여 꿈쩍도 하지 않다가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난 애굽 왕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여종의 장자 또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귀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광야의 환경은 넓고 거친 들판에 인적이 없는 황무지며 낮에는 타는 듯한 불볕더위에 밤에는 사막의 추운 날씨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들이 40여 년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광야의 길이 낮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럴 때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럴 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강팍해진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커다란 그 장애물이 놓여있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로 좌우 벽을 만드셔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수많은 능력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장소 중에 광야를 많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저도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일의 일, 앞으로의 길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 나그네길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길 속에서 많은 신앙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내면의 값진 것들로 형성시켜 주셨고 제 삶도 평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분들께서도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루하루의 소중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매일매일 하루분의 양식만 날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비축해 놓으면 다음날 썩고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하루분만 거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 여쭈어보고 또 상담하면서 저의 생활 속에서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 양식을 거두어 드린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분들께서도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또 부요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점점 짙어져 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의 인생에 해답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놓을 수 없는 나의 주님으로 꼭 붙드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10년을 넘게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새 자동차를 타면서 이제 10년 넘게 이 차를 타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마음으로 생각나는 성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요. 소출이 너무 많아 이 곡식을 쌓아둘 만한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들을 넘치게 쌓아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저의 마음속에 깨우쳐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에 그 무엇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10년 넘게 타려고 계획한 이 자동차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날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만이 그날에는 남는 거구나 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아닌 기름 준비하여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 사랑의 등불을 켜고 주님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려보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무엇 때문이 아닌 그 사랑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그 사랑의 관계만 그날에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뭐 별것 있냐? 대충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곧바로 얘기합니다. 대충 살면 안 되지. 영혼이 생명 속에 사느냐 아니면 영혼이 고통 속에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삶이 이 땅에서 삶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말을 농담으로 받든지 아니면 새겨 들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몸을 위해서는 보험을 드는데요. 건강할 때 보험을 들고 나중에 아플 때 쓰려고 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영원히 살아야 하는 더 중요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인 것 같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지만 지금은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 마음에 받아들이면 저 천국은 열린 천국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이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보험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며 천국의 문에서도 나를 바라보면 통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옷 입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에 분명 예수님의 유일한 해답이시겠지만 이 땅에서 삶도 예수님만 계시면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영광의 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부터 저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드려보고요. 저 또한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중히 모시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성실히 잘 살아보고자 합니다. 이상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찬돈 집사님 독창이 있겠습니다. 독창 후에는 오진영 집사님 중심으로 하는 혼성 중창이 이어지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가 보이네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체 보이네 나를 모든 것 기록되었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해 예비하신 황금길 보 인해 주님과 같이 살게 되었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네.
독창과 우리 혼성충창으로 은혜로운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병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소리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제가 오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기도들을 많이 하신 것을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 마음속에 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구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 성도님께서 분명 과거에 그런 체험도 해보셨겠구나. 거저 왔다 거저 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와서 세상에서 실패했던 그 뼈아픈 경험도 있기에 저런 기도를 드리시겠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식구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초청예배에 응하신 우리 귀하신 분들께서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는 거저왔다 거저갈 수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라는 이런 간곡한 간구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주님은 결코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고 내 영혼 속에 뭔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이 될 때에 그 마음이 진실해질 때 주님의 은혜도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몸된 교회 식구님들 가운데서도 어린이들도 지금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제가 거저 왔다 거저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간구를 어린 마음이지만 어린이 마음이지만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참 예쁘게 보실 거예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세 번이나 불러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매일 밤 성전에 있으면서 주님 이 밤도 헛되게 보낼 수 없습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모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앞에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성에 임금이 들어간들 어떤 권력자가 들어간들 그 성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 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주인 아니신가요? 그들을 건져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귀한 분 아닙니까? 그런 귀한 분이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떠나는 모습 보면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것처럼 거저갔다 거저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대 전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전투입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전투,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전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전투 아닙니까? 그 전투에 임했을 때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3만 2천 명 모여들었지만 기드온의 300명 군사 외에는 모두 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저가버렸고 시험의 불확기에서 거저가버렸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생도의 가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전도사님의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관한 역사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사실 주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매우 가난해가지고 이 전도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빚을 좀 썼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죽어버리자 빚받을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막막했습니다. 빚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받을 체주께서 사모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빚받을 수 없으니 당신의 두 아들 데려다가 내 종으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예,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래, 그럼 좋다. 너는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거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빈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그 빈 그릇들에게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모님께서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선지자의 말씀처럼 문을 닫고 이제 그 빈 그릇에 한 병 남은 그릇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병을 다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죠. 어떤 믿음 없는 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도 있었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으면서 이제 또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 사모님께서 자녀에게 말하니까 자녀가 그릇 없어요 하니까 기름도 그쳤습니다. 은혜의 기름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전도사님의 가정의 역사를 왜 이 성경에 기록에 놓았을까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빈 그릇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지 아니했다면 빈 그릇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도록 하셨고 또 이 사모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빈 그릇, 빈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빈 그릇에 있기 전에, 빌려오기 전에 이 사모님의 마음이 빈 그릇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세상 떠나가 버리고 빚은 빚대로 남고 남은 것이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그 마음이 빈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빈 그릇 빌려오라고 했을 때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면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빈 그릇이었기에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고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까? 마음이 빈 그릇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한촌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셨으니 은혜의 주인, 구원의 주인,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가정에 오셨으니 얼마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그러나 이 마르다는 예수님 모시자 말자 그 마음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것 아닙니다. 빈 그릇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마리아, 너희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담고 싶은 것은 주님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 가까이 계셔도 내 마음 빈 그릇되지 않냐면 담을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담을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죠.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겠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토색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십일조도 드리고 일회에 두 번씩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바리새인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기 과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빈 그릇이었기에 기도하자마자 주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심령 속에 하신 것입니다. 빈 그릇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빈 그릇 될 때 그 빈 그릇에 주님은 은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안았던 그 여인 빈 그릇 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난한 혼인잔치에서 그 물도 온 하인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 물도를 안 들 그들의 마음이 빙그리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빙그릇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빙그릇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리까? 내가 어떻게 살릴까? 누가 나를 보호해줍니까? 아무런 대답 없이 아무런 반 그렇게 주님 앞에 대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빙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심령이 빙그릇인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심령 빙그릇되지 않냐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내 심령 빙그릇되지 않냐면 주님의 무덤 속에 나를 집어넣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의 은총, 주님의 부활의 영토에 내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빙그릇,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심령이 빙그릇이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담아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비우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빙그릇이 아니라면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 것 기억하지 말며 옛적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내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이전 것만이 기억하고 있네요. 옛적 것만이 생각하고 있네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 근데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 너무 많네요. 비워버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많네요. 비워버립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고 했는데 제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했네요. 비워버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세대가 있네요. 비워버립니다. 우리 심령을 비워버릴 때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실 은혜는 큰 것입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 사모님께 엘리사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릇 많이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릇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빙그릇 필요합니다. 말씀도 우리가 은혜받기 위해서 듣는 것 아닙니까? 빙그릇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빙그릇 필요합니다. 얼마나 빙그릇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언제 기름이 그쳤습니까? 그 사모님께서 아이에게 그릇 가져오라 하니까 그릇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기름이 먼저 그친 것이 아닙니다. 빙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빙그릇만 계속 준비되어진다면 주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빙그릇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빙그릇이 되셨습니까? 이 시간 비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초청받으신 귀하신 분들 여러분들 마음이 빙그릇이 되셨습니까? 이 시간 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 빙그릇 위에 이 말씀을 한번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바로 문 앞까지 와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 바로 앞까지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열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문 열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문밖에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내 생각에서 문을 닫아버린 것이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문 밖에 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좌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보여지는 세상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신 것입니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주님께서 내 중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 이루시려고 마음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답니다. 예수님이 내가 먹는 것 예수님도 같이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고 복된 깨끗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로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드신 것도 우리도 날마다 드시면서 사신답니다.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모두 빈 그릇대요.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은혜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된 삶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찬송 한번 한 장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208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08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같이 한번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번 수요일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빈마음 되어 주님 모시면 하늘나라가 되고요. 하늘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날마다 이깁니다. 하늘나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하늘나라 이루어지면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함께한 우리 식구님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약 합주가 있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기약합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원철 목사님께서 간구와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영랑 시인이 쓴 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기다릴 터요.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고 나서 비가 오면 모란꽃이 떨어지는 그 안타까움, 그 심정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몸된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슬픔의 봄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며 결국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와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인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집안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안타까움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을 편히 잤겠습니까?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이웃을 불러다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지금 시대의 상황상 함께 뵙지는 못했지만 기쁨으로 다가오신 귀한 분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초대받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온 식구들은 사랑하는 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얼굴을 많이 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아쉽지만 그러할수록 마음은 더욱 그리움으로 짙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좋은 날, 그 봄날의 부활의 날에 또 허락하실 때 기쁨으로 서로 얼굴 뵙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 뜻깊은 시간 또 갖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 찾아오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또 반가운 분들과 참 오붓한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교회에 열려 있습니다. 다가오시고 또 인터넷으로도 참여해 주셔서 주님 모신 천국의 길을 저희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시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5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는 동안 혹시 목사님 광고 있으신지 한번 연결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세상 빛을 보도다.
3절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지대 가실만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산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김병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여 우리 귀한 식구님들 오늘 초청받아 이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 우리 주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 모아 정성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살 수 있는 이 은혜 주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벗으로 모시고 사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들 주님과 기쁨 사귐 속에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식구님들 이제 남은 속에 남은 여행 동안 마음속에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근청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 식구님들과 먼바다 아빠다 그리운 이들과 지교회 송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총 이러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귀한 식구님들 심령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